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솔리지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 번에 걸친 사역을 하는데 두 번째 사역은 간수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상황과 사건이 어떠했냐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합당하게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또 자꾸에 차인 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 내용이 지금 읽은 25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사역을 감당한 모습이 순차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진행되는, 사역이 진행되는 모습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잠을 자라고 이렇게 찬송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뒤로 돌아누워가지고 나는 분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그래도 시험차를 파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모여서 다 기도를 했죠. 다만 그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을 뿐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송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장면이 훨씬 더 참 귀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이게 응답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26절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났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웬일로 갑자기 지진이 났을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감옥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옥터가 움직였다. 감옥에 있던 터가 움직였고 또 감옥문이 다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였던 것. 바울도 이 착고에 채워졌었는데 그게 다 벗어졌다. 이 벗어졌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난다고 해서 수갑 차고 있었는데 수갑이 풀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사실 아마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건 여하튼 바울 일행을 묶고 있던 착고까지도 다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만 그냥 읽으면 아 지진이 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옥문이 열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가보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가봤었거든요. 빌립보 감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립보 지역이 이 밑바닥에는 밑에는 평지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마을이 있는 평지가 있고 그 평지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면 산등성이가 있고 그게 길이에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은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습니다. 산 밑둥 부분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감옥 그러면 감옥이라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아니고 산 밑둥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였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흔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만 흔들린 게 아니라 산이 통째로 흔들린 거고 그 산이 통째로 흔들렸는데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산사태가 나거나 감옥이 가라앉거나 무너지거나 한 게 아니라 산사태가 나고 감옥 문은 열리고 손에 채여있던 발에 채여있던 착고는 풀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장면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장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건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점이 왜 중요하냐면 앞부분의 사건과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쫓아내줬는데 환난을 당하잖아요. 부당하게 매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죄 없이 매를 맞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눈을 감아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환난을 당하도록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방치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이 감옥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튼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로 그 이후의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27절부터 보면 27절에 보시면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깼죠.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뭐 산사태가 난 이런 지경이니까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도 보면 왜 자결하려고 했는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마 시대의 관습이나 또 법을 보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책임을 지고 간수가 사형을 당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연좌제가 있어서 간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끌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가족들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하튼 자결하려고 했는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어서도 독특한 행동을 해요. 얼른 도망갔어야 되는데 도망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있죠. 자 바울이 크게 솔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도망을 안 갔어요. 어찌 보면 그 자리에 다른 죄수들도 다 묶어놓았던 것 같아요.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29절부터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웠던 우리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유명한 사도발의 선포가 나오죠.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바울이 했던 선포입니다. 사실은 현장만 놓고 보면 지금 이 간수가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 식구들도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네 영혼이, 네 삶이, 너뿐만이 아니라 네 가족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 전개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까? 이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걸 생각했으면 얼른 도망갔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 자기 편리,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 상황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주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가? 무엇이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남아있으면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지극히 편리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판사를 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사실을 합격하고 연수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해온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언제든지 뭐 대부분 진로를 묻는데, 목사님 어떤 진로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뭘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판사를 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적은 판사가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100등까지, 연수원에서 100등 정도까지. 그때는 150등까지였는데, 700명 중에 150등쯤 해야 이제 판사를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바람은 교수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대학교 들어가서 그냥 학생들 가르쳐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거나 해도 좋다. 네가 보면 네 인생이니까 1cm라도, 1mm라도, 단 한 푼이라도 너에게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은 것일까 생각해서 이걸로 갈까 저걸로 갈까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선택하는 거 1번도 좋은 거, 2번도 좋은 거, 3번도 좋은 거다. 너무 너무 예민하게 이게 조금 더 좋을까 저게 또 조금 더 좋을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일까, 어떤 게 조금 내려놓는 길일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라. 결국은 판사를 했어요. 우리는 말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단 한 푼이라도 나한테 더 남는 길, 조금이라도 나한테 더 유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삶을 선택하는, 행동하는 선택에 있어서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어떤 게 사는 길일까, 죽는 길일까, 이게 아니고,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한가, 어떤 게 나한테 불편한가,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어떤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직분대로 복음 전하는 것에 더 유익한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늘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이것 때문에 결국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까요.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33절, 34절인데요. 33절을 보시면,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루디아와 똑같죠. 루디아도 루디아와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두 가정이 구원받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루디아. 루디아도 루디아가 먼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고, 지금 이 간수도 간수 때문에 간수와 다른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말 그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또 내용이 각각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한 가지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팽개치시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성도와 직분 감당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결국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서 빌립보의 중요한 두 가정, 루디아 가정과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많이 와 닿는 부분은 역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매를 많이 맞는 그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도대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을 다 당해야만 했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지진을 막 일으키셔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나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은 이유는, 매를 맞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매값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이러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된 그게, 바울은 그 당시에는 목적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막 산이 막 뒤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산이 막 흔들렸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산이 뒤울리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나요? 이 간수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 말고는 아무도 그 기적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해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산을 흔드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엄청난 기적은 왜 벌어진 거냐면 고작 이 간수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 사람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한 사람의 간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을까? 왜 순교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당했을까?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왜 벌어졌을까? 그건 사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야 그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에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에 있는 간수만 어마어마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를 다 당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산이 흔들리는 기적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마땅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헌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 깊이 와닿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간수가 구원받은 모든 과정을 살펴보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값진 대가들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참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늘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받은 구원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